VOA 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기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미한일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프놈펜 미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회견에서 북한의 핵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도 논의의 진전을 이뤘고 이를 환영한다며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해 논의를 더욱더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채널은 열려 있다는 것에 변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한 정상이 채택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미한일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또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경제 안보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국을 실무 방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함께 참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 기아라 세이지 관방부 장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 등과 함께 참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 명의의 화환으로 헌화한 뒤 참배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각하의 한국 방문이라고 적힌 방명록에 서명했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가 한국 현충원을 방문한 건 2011년 10월 당시 한국을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만입니다. 노다 총리도 당시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이른바 셔틀 외교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해 현충원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한국 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인사는 1983년 당시 한국을 처음 방문한 일본 총리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입니다. 이후 2006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 2009년 아소다로 당시 총리도 한국 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고, 2010년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당시 총리는 대전 현충원을 찾은 바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지난 3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방일에 따른 답방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뒤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가졌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실무 방문으로 공동선언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을 함께하고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와 유코 여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둘째 날인 8일에는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 한국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각각 면담한 뒤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인도 북동부에서 계속된 소요 사태로 최소 54명이 사망했습니다. 7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군은 최근 며칠간 이어진 소요 사태로 최소 54명이 사망하고 주민 약 2만 3천 명이 안전지대에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워싱턴 선언 채택 이후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전례없고 중재되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대니엘 클린턴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가 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등 미한, 한일, 미한일 안보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극한 함지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는 중국을 겨냥해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 한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의 중국을 겨냥한 발언 가운데 아마 가장 강한 톤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을 해 주시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국을 겨냥해서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대한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한테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중국이 북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안보리 제재는 지켜줘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비판한 것인데요. 윤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균형 외교와는 달리 미국 쪽으로 분명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까지 보면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비판은 가급적 자제하는 그런 편이었는데요. 이번에 발언은 중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이번 워싱턴 선언뿐 아니라 이 다양한 계기에 중국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함지하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사실 그 취임 이후 혹은 취임 이전부터 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게 사실입니다. 전임인 그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를 굴욕적이라고 비판한 것도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그 정부 당국자들을 통해서도 좀 알 수 있습니다. 박진 외교장관은 그 왕이 당시 외교부장에게 한중 관계가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에 동참하는 가운데 그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소 중국을 자극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고요.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고 있다. 중국의 대한 시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서 분명한 정책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에 앞서서 행한 인터뷰에서도 타이완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중국이 그 민감해하는 그 문제를 좀 건드린 것이었죠. 힘에 의한 타이완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타이완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네, 윤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북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안보리 제재는 지켜줘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중국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참 없는데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요?
예, 사실 중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중국에 대한 불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마땅히 다해야 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안보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도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접근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중국의 입장은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미국과 한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과는 중국은 전혀 다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서 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제재 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대화 지지 또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라고 하는 가역 조항도 있다면서 이 제재 이행 문제를 언급하려면은 결의 전반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요, 한반도 문제는 정치적인 그리고 또 안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유엔의 대북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또 다른 또 길들도 있다 이런 얘기들. 과연 어느 정도나 뭐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실행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먼저 국무부의 한번 논평을 먼저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국무부는 관련 중국 정부의 발언에 대한 뷰의 논평 요청에 중국의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런 점을 한번 다시 한번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 정부는 대북 결의를 단순히 제재 조항만을 담은 결의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늘 하는 주장이 이 제재 결의에는 대화를 지지하고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으로만 본다면 대북 결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뭐 그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대북 결의의 핵심은 모두가 알다시피 제재입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된 것인 만큼 이 징벌성 조치를 좀 담은 것이죠. 그래서 제재라는 관점에서 중국은 낙제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석탄 등 주요 광물은 여전히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그 유엔 전문가 패널 등에 의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불법 노동자 문제나 각종 밀수, 뭐 불법 선박 거래 등 제재 위반 상당수가 여전히 중국 혹은 이 중국 국적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제재 결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시 추가 결의 채택을 해야 한다는 일명 그 트리거 조항이 있는데요. 미국이 이를 근거로 지난해 제재 결의 채택을 추진했는데 중국이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예.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이후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과 관영 매체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예, 전문가들은 그런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영 매체들은 한국에 대한 보복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과거에 한국 정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것에 반발해서 네. 보복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죠. 그때 당시에 보면은 명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사실상 끊겼었고요. 또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대기업들의 활동에 상당한 규제가 가해졌었습니다. 이 사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미국과 일본의 한국이 수출하는 액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고요. 그만큼 중국이 한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막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이 상당수가 중국의 대규모 사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의 보복이 언제 현실화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늘 지적을 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강화되는 안보 협력으로 인해서 더욱 대립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대북 문제에 관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21년까지만 해도 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라며 일부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네. 중국의 그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북한 문제에 비협조적으로 나선 건 최근 몇 년간 계속되어 온 일이죠.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악화된 미중 관계가 이를 더 촉발했고요. 이처럼 중국의 비협조가 길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고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기조에도 좀 변화는 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속에서 미한일을 비롯한 동맹, 파트너의 공조가 더 중요해졌다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협력을 하지 않을수록 동맹관계는 더 공고히 하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중국이 꺼려하는 영내 미군 등 이 동맹의 군사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 의견인데요. 전문가들 중에는 이 중국 은행과 기업에 대한 제재, 즉 3자 제재죠. 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사용해서라도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북한의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기조에 깔려 있는 것이죠.
네. 일부에서는 중국이 미한일 안보협력에 반발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이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대해서는 이제 보복 가능성도 지금 더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협력을 강화한다. 자, 그런데 북한에 대한 협력 강화가 실제로 어떤 조짐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현 단계에서?
예, 최근에 그런 조짐이 그 VOA의 보도를 통해서 좀 알려진 것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단둥과 신의주간 화물열차 운행이 이뤄진 것은 꽤 됐는데요. 최근에는 예. 이 두 도시 간의 육로를 통한 무역 재개 움직임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협력에 반발한 것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중국과 북한은 그동안에 중단됐었던 국경을 통한 경제 협력에 다시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가 꽤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9월 달 이후에만도 그 양측 간의 월 교역액이 꾸준하게 1억 달러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그가 창궐하던 때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양상인데요. 그렇지만 사실 중국과 북한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여러 차례 주고받으면서 상호 우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그 친선 관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그런 측면을 보면은 중국으로서는 역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가장 큰 말하자면 후원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어느 전문가든 다 해왔던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예. 이제 그 미국, 한국, 일본이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더욱 속도를 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다음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니엘 클린턴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건 우선적으로 전례가 없고 중대되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Mr. Chairman, the Washington Declaration was issued primarily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클리턴 브링크 차관보는 지난 2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워싱턴 선언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북한은 계속 정례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공격을 협박하는 무책임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서 미 한 두 나라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예, 지난 시간에 아주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주요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역시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새로운 핵 협의 그룹을 설립하기로 한 겁니다. 이 협의 그룹은요,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안보 차관보급 인사들이 1년에 4차례 회의를 갖고 그 결과를 양쪽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내용상으로는 핵 억제에 관해서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고 또 이거를 통해서 한국과 지역에 대해서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 공유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핵 협의 그룹과 더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전략 핵 잠수함, 미국의 그 주요 전략 자산이죠. 네. 이것이 이제 한국에 기항하도록 한 것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은요, 핵 3축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핵 3축이라고 하면 전략 폭격기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핵 3축 중에서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전략북인데요. 이 단 한 발로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의 무기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북한은 워싱턴 선언 직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입장 표명을 시작으로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배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실제로 북한의 반발이 거셉니다. 북한은 연일 관영 매체들을 통해 미한의 확장 억제 강화 조치를 맹비난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고 급기야 미한 정성을 겨냥한 허수아비 화형식까지 벌였는데요.
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미한 정상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이 조성됐다고도 했습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외부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주민 통제에 활용하려는 선전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지금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이 체제 결속과 추후 도발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어떻게 지금 대내 식량 문제가 이 절박한 점이 좀 눈에 띄는데 북한은 최근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식량을 수입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대적 캠페인을 심화시키면 여러 가지 분위기를 희석하고 또 분위기를 또 밖으로 돌릴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전문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미한 두 나라의 움직임에 반발해서 조만간 군사적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도발을 할 것이며 또 언제쯤 이런 도발이 또 나올 것인지 그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금 어떤가요?
예, 물론 당연히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바 있는 것처럼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요.
네.
또 앞서도 시험 발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정상 각도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고체 연료를 활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은 관측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미 싱크탱크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 풍계리의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핵실험은 지난해 3월부터 꾸준히 미국과 한국 일각에서 그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여전히 북한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언제든 추가적인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현동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의 말인데요. 조 대사의 말을 잠깐 여기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wo presidents announced the Washington Declaration. On top of the joint statement,
which is 조 대사가 4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으로 미한 동맹의 더 크고 밝은 미래를 향한 새 장을 열었고 워싱턴 선언은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 이런 설명인데요. 자, 이 업그레이드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조 대사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 공유와 비교하지만 이것은 1953년에 체결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의 진화다. 그러니까 현재의 한국의 안보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 또 유럽식 스타일은 60년대와 70년대 당시에 유럽의 상황을 반영한 것인 것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의 이런 그 선언은 내용은 우리 미국과 한국에 필요한 측의 협의 메커니즘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요. 그 업그레이드 했다는 것은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이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이 1953년에 체결됐으니까 이제 70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당시에는 한국 전쟁 직후였고 또 이 조약은 그래서 북한의 남침,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남침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잘 아는 대로 지금 상황은 북한이 핵 고도화에 이어서 핵 무력을 명문화하고 급기야 남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변화된 북한의 위협 내용을 감안해서 조약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이렇게 조 대사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요. 미국과 한국이 아니더라도 미국과 필리핀도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자 간의 상호 방위 조약 과 별도의 새로운 방위 지침을 합의했는데요. 미국과 필리핀은 미국과 한국보다 2년 앞서서 1951년에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제 중국이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이에 따라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필리핀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이런 부상 등을 다 반영해서 미국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방위 지침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군대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필리핀의 해안경비정이라든지 또는 공공선박에 대한 공격도 이것이 상호 방위 조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미국이 대응한다 이렇게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간의 뭐 이견이라고 할까 혼선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핵 공유 문제 이제는 깨끗이 정리가 된 뭐 이해가 된 건가요?
네,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그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는데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의무도 있다면서 그것을 한국이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 체제를 존중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의 자체 핵 개발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인 만큼 이 논란을 어느 정도 또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은 선언적인 것만 취하고 미국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 기대하는 것을 문서로 확실하게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
이 워싱턴 선언의 목표 자체가 미국이 말하자면 겨냥했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워싱턴 선언 자체가 이제 한국 내 일각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경우에 미국이 과연 북한으로부터 미 본토에 대한 핵 보복을 무릅쓰고 그 핵을 동원해서 북한의 보복 공격을 가하겠느냐 이런 네. 의구심인 건데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한국 내 일각에서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 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미국으로서는 이것이 이제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워싱턴 선언을 보면 한국은 이 재래식 말하자면 기존의 전술핵 배치라든지 핵무장을 사실 포기하고 그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문화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워싱턴 선언에서 새롭게 신설하기로 한 것이 핵 협의 그룹 아니겠습니까?
예.
아울러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좀 더 한국에 배치한다든지 동원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핵 협의 그룹 자체가 사실은 차관보급의 논의기구고 이것이 이전에도 미국과 한국 간에는 확장 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선언에서 나타난 것만큼 그렇게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반면에 미국은 문서로서 북한의 한국의 핵무장 포기를 분명하게 얻어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이 핵무장 목소리,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사라질 만큼 될까요?
네. 좀 흥미롭게 좀 지켜볼 부분인데요. 현재 한국 국민 약 70%가 핵무장을 원한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면 이것이 좀 핵개발에 따르는 대가 등 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뤄진 조사라고 그 말하면서 실제 심각성과 대가를 토대로 다시 조사를 하면 결과가 좀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면 핵물질 공급이 끊기고 뭐 전력의 뭐 30%를 잃게 되는 등의 뭐 결과가 따른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도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그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지만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과 더불어 또 워싱턴 선언에 대한 이 한국 내 인식,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 뭐 등등 뭐 여러 사안과 이 변수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국 내 독자 핵 무장 그 개발 등에 대한 목소리가 사라질지 뭐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녹음한 것이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5일 이제 정오에 가까워 가고 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은 한반도 시각으로 7일로 예정이 돼 있어서 녹음 당시에는 아직 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주요 쟁점과 의미들을 시간 되는 데까지 짚어보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수시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안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안에 대해서 양국 간의 셔틀 정상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과거사 문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위안부 강제동원 또는 한인 노동자 강제징용, 여기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정체 상태에 있었고 또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7일과 8일 1박 2일 일정으로 기시다 총리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중순에 도쿄를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지 52일 만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양국 간 이미 합의됐던 셔틀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짧은 시간에 한국 정부의 그 일제 한국인 노동자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 나온 이후에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한일 간의 그 정상 간 외교가 복원됐다는 그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회담이 열리기 전에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어떤 논의를 할까? 이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는 그 의제가 어떤 것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한국 대통령실의 좀 설명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두 정상이 안보와 첨단 산업, 과학 기술, 청년 문화 협력 등 그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한다고 이렇게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안보와 경제라고도 설명했는데요. 한일 관계 전반과 국제 정세, 상호 관심사가 의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3국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경제 안보 대화체 신설과 그 미사일 그 경보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논의한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두 나라 사이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현안들이 남아있는데요. 이에 대한 논의도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두 정상은 그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후 양국 정상 부부가 참석하는 만찬을 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의랄까, 뭐 또 진일보한 어떤 입장 정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일보한 입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한국과 일본의 이번 논의는, 앞서 한국 정부가 얘기한 대로 안보 문제. 안보 문제는 역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든지 그 중국의 말하자면 부상에 맞선 미국과 한국, 일본의 협력과 공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심적으로 다뤄질 것이고요. 예. 아울러서 이제 반도체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무게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이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는가에 따라서 적어도 이 한국 국민의 정서에 있어서는 이 회담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그런 맥락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강제징용 최근에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밝힌 이 문제라든지 또는 독도 문제 여기까지 거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 그 일본 총리들이 밝힌 입장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그런 입장을 거듭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어떤 표현으로 기시다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느냐 여부에 지금 상당히 한국 정부 일각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도 있고 또 환영하는 입장일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뭐 이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는 오랫동안 바래왔던 부분입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바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협조가 결정적입니다. 이런 마당에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동북아 전략,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에서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우려 사안이었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두 나라 정부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었던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그 강제징용 한국인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법을 밝힌 데 대해서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었고요. 이런 부분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 환영하고 반기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미국의 큰 틀의 전략에서 한일 간의 화해와 협력은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해왔던 겁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함지아 기자가 조금 더 구체적인 뭐 내용이 있으면 하나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지금 미국 국무부는 그 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국 방문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기회가 네. 이메일 논평 요청을 했는데요.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한 지 몇 주 만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환영한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한일 관계를 강화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은 미한 워싱턴 선언 이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중 관계에 워싱턴 선언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설명 그리고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 의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함지하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25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부인 아이다는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자주 발작을 일으켰고 혼자서는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아이다 맥킨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강인한 모습을 보였고요. 남편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5대 퍼스트 레이디 아이다 맥킨리를 알아봅니다.
병약한 아내에 대한 맥킨리 대통령의 헌신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다. 대통령의 아내는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 있었다. 끔찍한 병이 아이다 맥킨리의 정신까지 훼손한 것이다. 덕분에 윌리엄 맥킨리는 아내를 지켜주는 기사가 됐다. 좀 더 헌신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해갔다.
네, 언론인 찰스 톰슨이 맥킨리 대통령 부부를 관찰하고 나서 한 말인데요. 백악관에 들어갔을 당시 퍼스트 레이디 아이다 맥킨리는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늘 그런 모습이었던 건 아닙니다. 윌리엄 맥킨리와 처음 만났을 무렵의 아이다는 젊고 생기에 넘쳤고요. 유복한 집안의 딸인 데다 지적이고 아름다워서 많은 남성의 구애를 받았습니다.
Ida was born in Canton, Ohio in 1847.
아이다는 1847년에 오하이오주 켄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은행가였는데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죠. 아이다의 할아버지는 지방신문사를 설립하고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다는 오하이오주에서 상당히 좋은 집안 출신입니다.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도 했고요. 19살 때는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예비 신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아이다는 매우 매력적이고 재치 있고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텍사스 역사협회 자문인 역사학자 존 레플러 박사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아이다는 1남 2녀 중에 장녀였는데요. 아이다의 아버지 제임스 섹스턴은 두 딸을 몹시 사랑해서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예술과 세계를 보는 안목을 키워주려고 6달 동안 유럽 여행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뒤 아이다는 아버지 은행에서 창구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성이 은행에서 일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요. 아이다는 숫자에 매우 능해서 은행 업무를 잘 해냈고요. 그 즈음에 장래 남편이 되는 윌리엄 맥킨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 맥킨리는 아이다에게 미친 듯이 빠져들었다. 그동안 억눌러온 열정을 아이다에게 모두 쏟아붓는 듯 했는데 아이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연회장에서 맥킨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초조해서 어쩔 줄을 모르며 찾아다녔다.
당시 윌리엄 맥킨리는 별로 돈은 없었지만 장래가 기대되는 청년이었습니다. 남북 전쟁에 나가 싸운 영웅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 검사로 선출되는 등 지역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쌓고 있었는데요. 1871년 1월 23살 아이다 섹스턴은 4살 위인 윌리엄 맥킨리의 아내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다의 아버지가 사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 맥킨리 부부는 개인적으로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다시 역사학자 존 레플러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She had her first child in 1871.
아이다가 첫 아이를 1871년에 낳았는데 어머니 이름을 따서 캐서린 케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케이트가 한 살이 좀 넘었을 때인 1873년에 아이다의 친정 어머니가 사망했는데요. 어머니를 잃고 얼마 안 돼서 아주 힘들게 둘째를 낳았죠. 둘째 딸 이름을 아이다라고 지었는데 태어나서 5달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다의 건강이 몹시 악화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두통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작 증세를 보였는데 아이다가 간질에 걸렸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관절 질환인 점막염, 신경과민증, 경련, 기절 등 여러 가지 증세를 보였는데요. 원인을 알기 힘들었죠.
둘째 딸을 잃은 아이다는 첫 딸 케이티에게 집착했는데요. 1875년에 케이티마저 4살도 안 된 나이에 장티푸스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다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는데요. 살아갈 기력을 잃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허약해졌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고요. 남편이 정치적 포부를 크게 갖게 늘 격려했다고 레플러 박사는 말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남편의 정치 활동에 장애가 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이다는 남편 윌리엄 맥킨리를 격하게 사랑했습니다. 그 점은 확실하죠. 안 좋은 몸을 이끌고 연회 같은 행사에 참석하면서 할 수 있는 한 남편을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다는 또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남편에게 조언했습니다.
아내 아이다의 격려와 신뢰에 힘입어서 윌리엄 맥킨리는 정치인으로서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14년 동안 오하이오주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뒤에 1891년에는 오하이오 주지사로 선출됐고요. 189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는데요. 당시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면서 맥킨리 후보뿐만이 아니라 아내 아이다까지 온갖 소문과 비방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텍사스 역사협회 자문인 역사학자 존 레플러 박사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아이다가 영국의 간첩이다, 가톨릭 교도다, 그런 소문이 돌았죠. 당시에 가톨릭 교도는 개신교도가 대부분이었던 미국인들 사이에서 별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아이다가 남편에게 매맞으면서 지낸다, 아이다가 미쳤다, 흑인의 피가 흐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 소문에 맞서기 위해서 공화당에서 아이다 맥킨리의 전기를 다룬 책을 펴냈습니다. 60쪽 정도 되는 작은 책자였는데 당시 공화당이 벌인 대규모 선거 홍보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1896년 대통령 선거는 미국 정당이 소속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들인 첫 선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대규모 홍보 운동의 일환으로 아이다 맥킨리의 홍보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어서 윌리엄 맥킨리는 1896년 선거에서 미국의 25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아이다가 백악관의 새로운 안주인이 됐는데요. 아이다는 전임 퍼스트 레이디 프랜시스 클리블랜드처럼 젊지도 않았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연회가 있으면 꼭 참석하려고 했었고요. 맥킨리 대통령은 그런 아내 옆에 꼭 붙어서 아내를 보살펴줬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이 아이다를 아주 애지중지했습니다. 아이다를 위해서 일종의 간병인 역할을 했죠. 아이다가 국빈 만찬에 꼭 초대받게 했고요. 아이다가 만찬 자리에서 발작을 일으키면은 냅킨이나 손수건을 얼굴에 덮어주고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점점 익숙해져서 아이다가 발작을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됐죠. 대통령이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아이다가 남편 맥킨리 대통령의 정책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확실히 단정지어서 말하긴 어렵다고 레플러 박사는 말했습니다.
아이다가 정책 면에서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1898년에 벌어진 스페인 전쟁을 예로 들면은요.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이다가 미국인들의 필리핀 선교 활동에 큰 관심이 있어서 필리핀을 미국령으로 하기로 한 남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아이다가 맥킨리 대통령의 금주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맥킨리 대통령이 금주 운동을 지지했는데 일부 아이다의 영향이었다는 거죠.
1901년 9월 뉴욕주 버팔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무정부주의자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내 아내, 아내에게 얘기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맥킨리 대통령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면서도 자신보다는 아내를 생각했는데요. 워낙 병약한 아내 아이다가 충격을 받고 발작을 일으킬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아이다가 맥킨리 대통령 장례식에서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발작을 많이 했는데 말입니다. 일부러 남편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이었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다가 질투심이 무척 심했으니까요.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질투했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생전에 아내 아이다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다는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남편의 정치활동에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다시 역사학자 존 레플러 박사입니다.
백악관 행사라든가 다른 퍼스트 레이디들이 보통 하는 일은 많이 할 수 없었지만은요. 맥킨리 대통령이 아내를 무척 사랑한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고요. 그런 아내에 대한 헌신은 맥킨리 대통령이 매우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란 인상을 사람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다가 그런 식으로 남편을 도왔다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제가 아이다 맥킨리를 좋아하는 점은요. 아이다가 무척 강인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 문제를 견뎌내고요. 가능한 남편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다 맥킨리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뒤에 오하이오주 켄튼의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슬픔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라 하던 의사의 경고와는 달리 혼자 6년을 더 살았는데요. 1907년 고대하던 남편 맥킨리 대통령의 기념비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몇 달 뒤에 59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악관에 앉힌 들 오늘은 25대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 부인 아이다 매킨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3월에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워싱턴과 다른 도시에서 영상회담 또는 실제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100개국 이상의 국가 지도자들과 대표, 그리고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 지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폐막 연설에서 현재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미래와 관련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국민들을 위해 계속 필요한 것을 제공할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담 이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그 질문에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를 방어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700개 이상의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몇몇 예를 들었습니다. 에콰도르와 도미니카 공화국, 호주는 부정부패와 싸우기 위한 새로운 법과 계획을 다짐했습니다. 또 프랑스와 슬로바키아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뉴질랜드와 미국은 독립적인 뉴스 매체가 재정적으로 더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계획을 다짐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잠비아는 정부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법의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토착민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시민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도 약속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다가오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계속 서로 돕고 지속하고 적응하며 우리의 집단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며 독립 언론을 지원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등 공유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광범위한 정상회담 참가자 그룹을 모으며 또 인터넷에서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아직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료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서로 더 강력하고 탄력적으로 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나는 이를 통해 우리가 국민들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구나.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 우리 북한 사람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부여의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